우리 지난주에 약속의 후손인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창세기 21장의 바로 앞장에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런 파렴치한 실수의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필요했던 사건이었으나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두 번째 그랄 왕에게 아내를 주었던 사건은 아브라함의 정체성 확인에 관한 사건이라 했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린 자칫 19장까지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이 꽤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오해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괜찮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것이고 뭔가 뛰어났으니까 그렇게 자격이 있는 그에게 약속의 후손을 주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후손이 태어나는 21장 바로 앞에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폭로하시고 그렇게 부족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부어져서 약속의 후손이 출생하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20장의 내용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았다면 오늘은 같은 본문을 성도의 현실로 끌어들여서 성도의 삶의 실제적인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창세기 20장의 주요 등장인물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오히려 아비멜렉에 비해서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셨고 결국 아비멜렉으로부터 많은 재물과 가축과 노비들과 땅까지 빼앗아서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아비멜렉이 뭘 이렇게 잘못했어요? 두 부부에게 속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편파적이지 않으신가요? 성경을 보면 그런 장면이 아주 많이 나와요. 시편 135편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으므로다. 8절 저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의 중 징조와 기사를 보내서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름이 아름다우신 분이다 라는 찬양이 나오죠.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전부 죽이시고 짐승들까지 모두 죽이셨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나라를 치시고 왕들을 죽이셨으며 그들의 땅을 빼앗아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시편 기자는 그러한 일을 하신 하나님을 선하다 아름다우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선한 일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나머지가 어떠한 상태든지 관여하지 않고 무조건 때려 죽여버리고 그들 걸 빼앗아서 자기 백성에게 주는 일이 정말 선한 일인가요? 근데 4절을 보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당신을 위한 일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선이라는 것은 당신의 언약을 따라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자로 만들어 그들에게 기업을 선물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당신의 백성을 위한 일도 아니고 1차적으로 당신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모든 일이 다 선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린 아기까지 가축까지 다 때려 죽여라 했을 때 죽이는 게 선인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이 시편 135편의 내용과 오늘 본문을 잘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줄곧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로 계속 하나님을 불신앙했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열국과 열왕을 쳐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과 오늘 본문에 파렴치한 죄를 짓고 있는 아브라함의 편을 드셔서 아비멜렉의 재산과 땅을 빼앗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야기가 마치 동사무소에서 비닐 종이에 인감도장을 찍어서 원본과 이렇게 맞춰보는 것처럼 딱 들어맞죠. 동사무소를 가봤어요. 거기서 인감도장 확인할 때 이렇게 비닐에다 찍어서 이렇게 맞춰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본문 16절을 보시면요.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뭐라 그래요?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다 그래요. 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비멜렉이 그 모든 일의 결과를 선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에는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자격이나 노력이나 열심이 손톱만큼도 개입되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만의 작품이죠. 그죠? 오히려 그들은 방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은 계속하여 불가능하고 추악한 모습만 보이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따라 부지런히 선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다른 말로 새 창조를 완성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선이라는 말을 구약에서 찾으면 가장 먼저 나온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 토브가 바로 선이라고 그랬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이라는 단어는 창조에 관한 단어인 거예요. 신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선은 새 창조,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단어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나 자격이 개입되지 않아요. 새 창조의 완성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그분의 열심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선은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로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선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 그러면 착하고 순수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결함이 없는 이런 걸 우리가 선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거짓말한 걸 선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집단 사륙한 걸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주의에 너무 젖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왕이신 그분이 하는 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분이 하는 건 다 선입니다를 확인하고 인정하고 가는 게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본주의에 젖어왔기 때문에 인간이 왕이야.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인간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인본주의에 젖어왔기 때문에 그걸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선이야? 우리 인간은 그럼 뭐야? 우리를 막 다 때려 죽인다고 하는데 그걸 선이라고 인정해야 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우매함에서 나온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어요. 창세전에 영원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홀로 완성시켜내시는 그런 은혜의 땅이에요. 인간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탄생시켜서 창조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 완성시키는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꼭 필요한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탄생이었어요. 왜? 나라의 3대 요건이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의 탄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과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존재 이유를 우리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탄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에 적합한 자들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면서 성숙시키시고 완성해 가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나라에 당신과 영원히 살게 될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계획하셨고 그 나라 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미 그 심중에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탄생하는, 오고 가는 수많은 인간들 중에 바로 창세전에 당신의 머릿속에 있으셨던 그 백성들만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물론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주관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만 바라보면서 쫓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는 게 이 역사의, 이 우주의 존재 이유거든요. 목적이거든요.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성실하거나 순결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보다 더 착하고 더 뛰어나고 더 지혜로운 믿지 않는 이들이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파렴치함으로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그들을 목표지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창세전에 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세상 사람보다 뛰어난 점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약속과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일을 열심히 해나가시는 그 모든 것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5절 보세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잘 보세요.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없는 열방을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시고 티끌로 여기신다 그러죠. 당신의 백성이 없는 섬들은 그분에게 뭐예요? 먼지래요. 당신의 백성이 없는 열방은 그분에게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 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 우주, 천지만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이외에는 하나님께 없는 것, 빈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전혀 나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었는데 그 이외에 나머지들은 전부 빈 것, 없는 것, nothing이란 말입니다. 먼지, 티끌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과 완성을 위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 가나안 백성들을 어린아이까지 전부 죽여버린 것이나 아니면 가나안 열 왕들과 나라들을 죽이시고 깨뜨리시고 그들의 소유를 다 뺏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뺏어 주어버린 것은 그냥 먼지나 티끌을 청소한 것과 방불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없는 것, 빈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큰 분이고 그만큼 그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 앞에 서면은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어떻게 선하시고 인자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나라의 왕과 백성들과 그 모든 것들을 집단 살육하고 파괴하실 수가 있는가? 그게 진짜 선인가? 라는 질문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며 그분 앞에서 열왕과 나라들이 어떻게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우매한 질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의심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무슨 선한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건 아직 인간도 가능성이 있는데 왜 인간을 쓰레기 취급해? 이런 뜻이거든요. 왜 먼지 취급해?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들은 없는 것 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없는 것 빈 것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큰 분이란 말입니다. 그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내가 왕인 줄 알았더니 나는 티끌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구나를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성도의 표지가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 그게 자기가 nothing임을 깨닫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휴머니스트들, 인본주의자들이 들으면 정말 돌 들고 쫓아올 말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티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티끌이 아닌 당신의 자녀로 삼아버리신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으로 삼아버리신 거예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비교하여 아브라함이 절대 나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모든 것이야 하고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쫓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조지 부시도 아니고 MB도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거룩과 완성을 위한 엑스트라들이라니까요. 그런 자부심이 있으셔야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이 사람이 무가 그렇게 잘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이 사람만 쫓아오세요.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이 사람만 쫓아오세요. 여러분을 그렇게 쫓아오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상사들,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사장님, 옆집 이씨 아저씨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만 관심 있어요. 여러분은 그토록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백성인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여전히 티끌인데 우리만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만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하나님 나라 입성에 다른 티끌들을 엑스트라로 지금 사용하여 이끌고 가십니다. 그 티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인 우리보다 더 잘나 보이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훨씬 뛰어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성숙과 완성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입니다. 자식은 계속해서 사고치고 경찰서 끌려가고 있는데 아버지 혼자 쫓아다니면서 합의 보고 끌어내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아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겠느냐가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너희가 진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바보 같은 이렇게 실수하고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아비의 마음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쫓아다니면서 다른 엄한 왕에게 찾아가서 꿈에까지 나타나서 너 죽을 줄 알아 협박까지 하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우리가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을 낳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죄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의 죄를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편을 드는 거예요. 아모스 3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찌 이스라엘만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만들었는데. 근데 이건 무슨 말이야? 내가 이스라엘만 알았다. 너희만 알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을 두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교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만을 안다. 내가 그들만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알다라는 단어는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함의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사랑하다, 알다 같이 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그들만 아는 것처럼 역사를 경륜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해결해 놓으시고 그들의 죄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파렴치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전혀 상관 안 하는 것처럼 계속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취급해 주시는데 계속 그렇게 살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크단다? 근데 너 아브라함처럼 계속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21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이스라엘의 죄를 진짜 안 보시나요? 보시죠. 때로는 징계하시고 휘체로 때리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죄로 정죄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식으로 잘 만들어가기 위해 때로는 회초리를 치시고 파이데이아 징계를 가하시기도 하지만 그걸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의 죄는 내가 보지도 않아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아 내가. 여러분의 미래의 죄, 과거의 죄, 지금 짓는 죄 하나님이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식처럼 끌고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요. 참 철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데 여전히 이런 삶을 살다니 참 철없다. 이 생각이 드시죠? 바로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성경의 수신자는 교회잖아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로 그거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각오를 한번 다져보도록 하자고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는 롯이 안목의 정욕의 최후의 보루인 소화를 끝까지 놓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이사를 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면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장소였으며 약속을 받은 곳이었고 풍성한 은혜의 제단이 있었던 곳이었던 마므레 헤브론을 떠나서 남방으로 이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1절이 시작하죠. 그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사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사를 했을까요? 남방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에요. 애굽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풍요의 땅인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그가 남방으로 내려가 거한 땅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죠. 가데스라는 말은 거룩한 샘, 오아시스라는 뜻이에요. 큰 오아시스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민수기에서는 가데스 바네아로 소개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신광야에 위치한 커다란 오아시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거기가 너무 좋아 한동안 머물렀던 그런 곳이에요. 신명기 1장에 나오죠. 그리고 술은 성벽이라는 뜻으로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제일 먼저 거처한 곳이에요. 안전해 보였기 때문에. 그랄은 거처라는 뜻으로 한때 아브라함이 이삭과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던 땅이에요. 거기는 늘 풍요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랄은 그 이름대로 거처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마므레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지켜본 뒤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에게는 더 안전하고 풍요한 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더 나은 세상 사례를 위해서 제단을 떠나 거처하기 좋은 땅으로 이사를 한 것에서부터 사건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굳이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는 남방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들어있는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치열한 열심 앞에서 우리가 예배와 사귐의 자리를 떠나서 나의 배를 위해 세상의 풍요를 쫓아 이사 다니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게 어찌 가당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떠나서 그랄로 이사를 한 아브라함은 즉시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 지금까지 자기를 돌봐주던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리, 그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진 자리, 제단이 있던 자리를 떠나 자기가 생각하는 풍요의 땅으로 이사를 가버렸단 말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호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얼마나 소홀히 여겨지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빼먹고 혹여 그때 여러분이 했던 일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 소통의 자리, 사귐의 자리를 참 경홀히 여겨요. 소홀히 여깁니다. 그들은 반드시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 1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그랄 왕의 칼이 두려웠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소돔을 멸하러 가시는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분을 접대했으며 그분과 장시간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따라 철옹성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의 불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것을 방금 전에 봤던 사람 아닙니까? 눈으로. 그런데 그러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강력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불신앙이죠.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 왕의 칼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다 그러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요.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에 두렵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안 사는데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줄까? 의심이 들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을 체감하고 이해하고 있는 성도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자신의 전부를 의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 질병, 권력, 폭력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당신을 위해 손으로 이끌고 가시는 길에 나에게 생긴 가난이요 질병이요 폭력이요 억지라면 그것들은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시켜 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분이 힘이 없고 아주 나약한 존재라면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위하시는데도 어떤 더 큰 힘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좌절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지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그분이 생각한 건 그 즉시 완성이 되는 Omnipotence, Omniscience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삶 속에 가난과 질병과 폭력과 억지 같은 것들이 허락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선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또 나의 거룩을 완성하기 위해 나에게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두려우세요? 죽기밖에 더해요? 근데 죽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그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거 확인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거 배우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 풍요와 자랑을 위해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그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내가 그랄에 머물고 있는 이유와 목적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들이잖아요. 질병, 가난 이런 것들은 지금 내가 풍요의 땅 그랄에 거하는 이유와 목적에 전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게 나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이 나의 이유와 목적이라면 이게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따라서 제단을 버리고 풍요를 찾아 이사를 온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칼에 두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죄가 격발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두려워질 때 우리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꾀와 자신의 힘과 지혜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욕심을 따라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잔꾀를 사용하여 그걸 이겨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와 똑같이 약속의 후손의 어미인 아내 사라를 그랄 왕에게 주어버리는 거예요. 당시 고대 시대에는 큰 힘을 소유한 영주들이나 왕들이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하던 때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딸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과 풍요를 위해 아내를 정략 결혼의 제물로 내놓은 것입니다. 서로서로 야 우리 정략 결혼해서 사돈 되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의미에서 와이프 주고받은 거예요. 90세 먹은 할머니가 뭐 이렇게 이뻤겠어요. 이뻐서 반해서 데려갔다기보다는 정략 결혼의 제물로 들여진 거예요. 다른 말로 자신의 풍요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에게 팔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내 유익에 몰두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눈에 보이는 나의 유익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티끌인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하는 짓은 티끌만도 못한 짓이죠. 그러한 티끌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그만을 바라보면서 손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이거 보면서 뭘 느끼니?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뭘 느끼세요? 나도 계속 아브라함처럼 실수하면서 살아야지. 어차피 끌고 가실 거.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야 아브라함처럼 바보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It's up to you.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전자로 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죄는 반복적이며 의도적이며 계획적이었습니다. 본문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이게 언제예요? 갈 때야 우루 떠날 때에 그때부터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그때부터 계획된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수시로 만나고 대화하며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 세우는 그 잔꾀는 이제 소각시켜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유익이라는 것에 몰두를 하게 되니까 그 잔꾀를 쓸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는 절대 우발적이거나 절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 계획되었던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악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체험이나 배움도 전부 망각해버리는 약하고 악하고 추한 동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의 허물도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나요? 나의 세상적 유익을 위해서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고수하고 있는 나의 잔꾀가 지금도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잔꾀가 수시로 나를 죄의 자리로 끌어내리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수요성공 공부 때도 확인해봤지만 성도가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는 것은 나에게서 풀려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성도가 나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면, 풀려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숭배가 아닌 자아숭배, 나를 숭배하다가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다가 사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인간. 나를 숭배하는 자와 하나님 숭배하는 자. 나를 숭배하는 자들이 사망으로 떨어질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숭배하는 자리로 오는 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자신을 숭배할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 눈에는 자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해라, 자기 부인해라, 십자가 져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본문이 어디였어요? 사무엘상. 28장이었어요. 그 사무엘상 28장의 내용 중에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많이 혼란스러우셨던 모양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질문해 오셨는데요. 죽은 사람의 귀신이 정말 존재하느냐? 정말 신접한 무당이 죽은 영혼을 불러올 수 있는가? 사무엘의 영혼이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냐? 아니면 악령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나 그 장면은 귀신의 존재 여부나 무당들이 영혼을 불러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그 사무엘의 영혼이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냐 아니면 악령이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들은 이미 해결이 되셨어야죠. 하나님의 손을 떠나 구천을 떠도는 귀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어떻게 귀신을 불러올려요? 천만의 말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나타났냐 말이죠. 왜 나타났냐. 그게 이제 궁금하셔서 그러는데 여기에서의 초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려고 하는 자들의 말로에 대한 경고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살다가 간 자의 대표적인 존재인 거예요. 사울은요. 그래서 사울이 기각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28장 7절을 보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데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러죠. 나를 위하여 거기에 동그라미를 친 사람이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관심은 온통 자기 자신의 유익이었던 거예요. 그가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한 것은 그가 지금 사무엘이 섬기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불러올린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도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자들은 어떻게 된다?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너와 내 아들들이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에 있으리라? 죽을 거야. 난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은 그런 자들은 사망으로 끌고 가신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천국 갔으니까 그 사람들도 천국 갔을 것이다는 말이 아니라 죽을 것이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요. 나를 위해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여 나를 숭배하는 자들은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보같이 이런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 세상의 풍요의 자리로 이사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니? 너희들 절대 글로 가면 안 돼. 그리고 성도는 글로 갈 수가 없단다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죄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나를 숭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므로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로 창조된 자들이지 절대 자기를 숭배하는데 하나님의 힘을 도구로 방법으로 쓰기 위해 창조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신 이유를 뭐라 그래요? 내가 택하고 지정하여 준 곳에서 나를 예배하라고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여기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는데 그들이 하나님 아닌 자기를 예배하는 자리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예배가 뭐예요? 나는 측근, 하나님은 전부. 이거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부인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지 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어진 자들인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게 될 때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다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범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네가 나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막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6절 보세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다. 그렇죠?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건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죄를 범한 거 아니에요?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죄를 내게 짓는 죄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여 아기를 갖게 하고 그것이 들통날까봐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그때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거죠. 탕자가 돌아와서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 그래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도망간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형량은 사형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대상이 전지전능한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국 대통령이 지나가고 있는데 가서 뒤통수를 한 대 뻥 때리면 사살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아들이나 우리 형제 자매 머리 한 대 때리는 건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한번 싸우면 되지만 대통령을 때린 건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사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가끔 한두 번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수시로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죄, 하나님을 향해 지은 모든 죄를 전부 몽땅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사람이셔야 돼요. 왜? 사람의 대표가 돼서 죽어야 되니까. 우리 모든 교회의 대신으로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어야 되지만 우리를 대표하여 죽기 위한 사람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벽한 사람이고 완벽한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정몽주의 시처럼 골백번 고쳐 죽어도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예,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복음,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계속 그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우리는 그걸 아는 만큼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 짓는 죄니까. 근데 그분이 날 위해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께 계속 지속적으로 죄를 져요?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의 홍수인데 마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죄와 싸우려는 분투가 없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왜? 모든 죄는 나를 숭배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성도의 유일한 표지라니까요. 성도들이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온통 자기의 자랑과 증명과 숭배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고 섬겨주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교회가 제대로 그 삶을 살고 있으면 세상이 왜 우리를 보고 욕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아담의 자리에서 자기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을 나의 자랑과 유익을 위해 밟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게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세상을 대표하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오히려 야단치죠. 본문 9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너 왜 하나님 믿는 자인데 합당치 않은 일을 하고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났다 이놈아. 내 꿈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내가 큰 죄질 뻔했다. 근데 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왜 합당치 않은 일을 하냐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거 보면서 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로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야단 맞는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책망하고 심지어 세상을 심판할 존재들이에요.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존재들이 세상으로부터 계속 야단만 맞고 있으면 그 코미디 아니에요? 교회가 아비멜렉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도 뭐라 하십니까? 자기는 의롭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쟤하고 비교해서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손과 온전한 마음으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 내가 안다라고 인정까지 해줬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한테 야단 맞는 자리에 가 있더라니까요. 교회가 저 같으면은 그래 내가 비교해보니까 아브라함은 참 형편없는 놈이구나. 넌 탈락. 아비멜렉 네가 이제 믿음의 조상해라. 그렇게 끌고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비멜렉은 너 죽을 줄 알아? 협박하고 아브라함 편을 들고 끌고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 안에 붙들려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이해한 사람이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겠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제 다 갖고 있으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이제 잘 아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합당치 못한 일들을 끊어내지 못할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능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졌다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우세요? 복음을 이해하십니까? 정말 고마운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 고마움에 빚진 자로서 정말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내야죠.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한번 또 확인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제가 이런 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천천히 씹어서 공손히 삼켜라. 밥에 대한 시예요. 천천히 씹어서 공손히 삼켜라. 왜? 봄에서 여름 지나 가을까지 그 여러 날을 비바람 땡볕으로 익어온 쌀인데 그렇게 허겁지겁 삼켜버리면 어느 틈에 고마운 마음이 들겠느냐. 사람이 고마운 줄을 모르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야. 뭐 언뜻 들으면 시 같지도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사람이 밥을 먹을 때도 허겁지겁 밥을 씹어 먹어버리면 그 식탐에 허겁지겁 씹어 먹어버리면 자기의 입에 들어오기 위해 그렇게 정말 땡볕 비바람을 겪으면서 익어온 그 쌀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기 위해 천천히 씹어가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눈을 두게 되면 너무 바빠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너무 급히 씹어 먹어버린다니까요. 천천히 밥을 씹을 때처럼 다이어트에 도움된다고 한 숟갈에 30분씩 씹으려니까 진짜 그렇게 씹어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왜 이렇게 꿀떡꿀떡 생겨버리는 거예요. 묵상하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공부하세요. 이게 왜 고마운지 고마워야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정말 알고 있다고 하면서 고마움을 모르고 그렇게 세상의 풍요를 쫓아 이사나 다니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죄를 짓고 그러한 삶을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르시스 아시죠? 나르시스의 잘못이 뭐예요? 자기에게 반해서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에 이끌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자기 숭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반해버리면 여러분 눈에는 여러분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자기에게 반한 자들은 남들의 사랑과 호감을 무시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삶을 절대 살지 못합니다. 내게 반했어요. 내가 최고거든요. 그들의 최후는 뭐예요? 사망. 자기의 모습에 빠져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르시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반했던 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내 이웃에게 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내가 나에게 반했을 때 나를 사랑했던 삶을 그들을 위해 살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자꾸 이사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이 당근으로 내어놓는 걸 자꾸 쫓아다니지 마세요. 헐레벌떡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거 쫓아다니느라 예수를 너무 쉽게 삼켜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묵상하세요.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세상은 점점 유치해지고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이 세상에 빠져 들어가 봐야 그 유치함에 부화내동할 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비디오를 보고 있는데 연예인들이 무슨 퀴즈 대회를 하더라고요. 제가 퀴즈 맞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 맞춰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자랑하려고 옆에 딱 앉았더니 문제들이 맨 마루치 아라치의 원수는 누구인가요? 파란의 골 13호. 아수라 백작. 이런 거예요, 맨. 근데 그런 것들을 좋다고 보고 앉아있어요. 그 대중이에요, 그게. 세상은 그렇게 유치하게 흘러가요. 우리는 무엇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생명과 사망과 소망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정말 더 깊고 더 넓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어야 돼요. 근데 마루차라치의 원수가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궁금하다고 앉아가지고 미시아식 보고 앉았어요. 세상으로 이사 가신 분들 다시 이사 오세요. 네? 예배의 자리로 이사 오셔야 돼요.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 길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